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서남부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안보회담 재개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4개 섬에서 경제협력 방안과 시리아 문제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분위기 가운데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쿠릴 4개 섬과 관련해선 섬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자유 왕래와 양국의 특별관리 아래에서의 경제활동 허용,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놓고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일본 북부 러시아 극동 남부에 위치한 쿠릴 4개 섬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섬에 거주하던 일본인 1만 7천여 주민들을 쫓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일본 측의 외교와 국방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안보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안보회담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브로프 장관은 아베 총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5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15일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이날 특별회의를 통해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측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는 이날 성명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도발적이며 불안정한 북한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6일과 9월 9일에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올 한 해 이뤄진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강력히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 28개 나라로 구성된 나토는 현재 유럽 방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특별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민간인과 반군의 탈출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5일 현재 이 지역에는 부상자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태운 녹색 버스와 구급차가 알레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 등 구호단체들은 이들 민간인들이 이날 오후 안전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베트남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15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응웬 수원 푸 총리에게 베트남의 최근 성과와 양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 또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베트남과의 협력 등 바람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푸크 총리 역시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뒤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지속적인 우호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경제와 무역,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선거를 치르는 자신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미국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4일 미국 CNN 방송에 미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지난달 8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기 3개월 전 자신의 선거 계정이 유출됐다는 통보를 받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과 문서 등을 해킹해 유출함으로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연방수사국이나 중앙정보국의 결론을 부정했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나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선거 진영 책임자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며 이로 인해 클린턴 후보는 공개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올 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6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올해로 4년 연속 1위에 뽑혔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72위에서 올해 2위까지 오르면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음을 증명했는데요. 반면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지난해 2위에서 48위로 떨어지면서 물러나는 대통령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3위에는 4선 연임에 도전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리고 4위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5위는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차지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구글의 레리 페이지,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인터넷 산업의 최고 경영자들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려서 높은 영향력을 가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과연 내년에는 어떤 인물들이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16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0도, 함흥 영하 7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입니다. Let it snow, 눈이 내리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ve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h,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ve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h, let it snow.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I'm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포함한 중무장 군사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 전문기관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고요. 또 최근 중국과 미국 등 서방 사이에 무역 전쟁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중국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법안이 그대로 법으로 확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장거리 대공포를 비롯한 중무장 군사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수요일 확인했습니다. 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핵심인 스프레틀리 제도, 중국에서는 난사군도라고 부르는 지역 일대에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인공섬 네 곳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중국이 일대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는 관측은 많았지만 이번에 확인된 규모는 그동안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네. 자, 중국이 남중국해에 만들고 있는 군사시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먼저 미사일 방어 체계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부 군사력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측이 분석했는데요. 중국은 또 이 남중국해 미사일 방어 체계 주변에 대규모 공군 기지를 조성한 것도 또 위성 사진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 연합보는 수요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전투기 24대와 공중급유기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격납고를 건설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사일 방어 체계와 주변의 공군기지, 정말 그동안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죠.
네, 이 중국이 남중국해 핵심 지역을 군사 요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이 미국 언론이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항공기 이착륙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소규모 격납고들과 활주로만 확인됐는데 이번에 위성사진에서 드러난 설비들은 중국의 최신 공군 장비와 이에 따르는 무기들을 대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배치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나온 위성사진들을 들여다보면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정예 항공기인 H-6 폭격기와 Y-8 수송기, 그리고 이들 기종이 연료 보충을 위해 중국 본토를 오갈 필요가 없도록 H-6U 공중급유기가 동시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KJ-200 공중조기 경보기가 상시 머물 수 있는 설비가 확인된 겁니다. 공중조기 경보기는 레이더를 몸체에 달아서 하늘에서 주변의 이동 물체를 탐색하도록 만든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이 조기 경보기가 남중국해 중심 해역에 배치되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이고 서남 아시아 일대까지 모두 영향권에 들게 되죠.
네. 자, 중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이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에 대해서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은 이 남중국해 난사구도, 그러니까 스프레틀리 제도에서 군사기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해당 지역이 중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언급했었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군사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상황이 알려질 때마다 중국은 국방부 성명을 통해 방어적인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간략하게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4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홍치 26을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때문에 미국은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이 남중국해 주변 안정을 위한 조처 꾸준히 진행해왔죠.
네. 중국은 그동안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동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 등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남중국해의 90% 이상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만들어왔고요. 여기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 측의 이런 움직임이 아시아 태평양 전반의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파견해서 통행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 등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도 지난 7월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중국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상무부가 목요일 관영인민일보를 통해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치와 반보조금 조사 착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왕허준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인민일보 기고에서 중국산 합판 제품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위협을 주지 않는 것이 이미 판명된 데 있다고 주장하고요. 이와 관련한 미국 측의 최근 움직임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중국 상무부가 비판한 미국 정부의 조치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된 중국산 합판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예상되자 이 중국 당국이 이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이 반덤핑 관세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1달러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똑같이 1달러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측이 주장을 한다고 해도요, 이 공정한 기관이 조사해본 결과 적정한 시장 가격이 5달러라고 판정을 하면 그 차액만큼 이 4달러 세금을 부과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받게 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통제 경제 아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영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싼 물건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으로 수출돼서 다른 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독점체제 국영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철강과 합판 같은 중공업 원자재 산업에서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 문제를 놓고서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소하는 일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 경제체제 아래에 있었던 것 같 있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국제무역질서 기준에 맞추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시안을 적용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시안이 지났는데도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데 반대하자 중국 측은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15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수출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관련 조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 최종 확정했다고요?
네, 이달 초 미국 상원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백악관 측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 목요일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들이 그대로 확정돼서 대이란 제재가 계속됩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지난 1996년 이후에 줄곧 대이란 제재법을 시행 중인데요. 지난해 7월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 등 이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핵 합의는 올해 초부터 본격 발효돼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 파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의회가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계획을 반영하는 의결을 한 거군요.
네, 미 상원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란 제재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 연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재법을 연장하지 않아도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길 경우 처벌할 방법이 많은 반면에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란 핵 합의의 근본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란은 미국 측이 핵 합의 파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면서 핵 개발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첨단 IT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혁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중앙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 또 미국 검색, 또 올 연말에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첨단 산업 기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수요일 뉴욕의 트럼프 타원에서 미국의 첨단 IT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IT 업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IT 대표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자, 특히 더 관심이 갔던 것이 이번 간담회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미국 최대 IT 기업 대표들은 거의 다 참석했다 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CEO,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최고 경영자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 등이 참석했고요. 이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이 페이스북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CEO 대신 최고 운영 책임자인 쉐릴 샌드버그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IT 업계에서는 드물게 일찍부터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해온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도 자리했는데요. 틸 씨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IT 업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날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직업 교육과 무역, 이민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혁신에 불을 붙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정한 무역 거래를 성사시켜서 무역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IT 업계가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놀라운 혁신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 you to keep going with the incredible innovation. There's nobody like you. We're going to be there for you and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다면서 참석자들이 지켜 세웠고요. 공식적인 명령 체계가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참모인이나 자신에게 직접 전화라고 말했습니다. 또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IT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IT 업계 꽤 껄끄러운 관계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첨단 IT 산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의 대표들과 투자자 등 140여 명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제왕 같은 존재라고 호평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이나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당시 트럼프 후보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자신과 관련한 대선 기사를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마존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IT 업계와 트럼프 당선인이 대립각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요. 수요일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IT 업계 대표들은 대부분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유일하게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베조스 CEO는 이날 간담회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혁신을 정부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를 IT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과 기간 산업, 제조업 등 미국 전역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요일에 간담회에 동석했던 라인 스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고요. 윌버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는 서로를 알아가는 매우 건설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과 IT 업계 기업 대표들 간의 간담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트럼프 당선인이 닉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요?
네, 에너지 업계는 환영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핵무기 안전관리도 담당하는데 페리 전 주지사가 이 일에 적합한지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또 페리 전 주지사가 특정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장관 자리도 정해졌고요. 15개 정부 부서 가운데 이제 농무부와 보훈부, 내무부 장관 인선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원 출신인 라이언 진키 연방 하원 의원이 내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당선인은 미시간주 공화당 위원회 의장인 로나 롬니 맥대니얼 씨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의장으로 지명했는데요. 맥대니얼 씨는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맥대니얼 씨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라인 스프리버스 현 RNC 의장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여성이 RNC 의장 자리에 오르는 건 40년 만의 일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수요일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0.25에서 0.5%대인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대로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연준은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0%에 가까운 이 제로금리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12월에 0.25%포인트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기준금리 인상은 널리 예상됐던 일이죠.
맞습니다.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을 포함해 연준 관계자들이 사람들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옐런 의장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처는 미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e expect the economy will continue to perform well, with the job market strengthening further.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이 더욱 강화되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르는 등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이 점차적인 속도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보다 약간 올라서 2.1%가 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실업률은 4.6%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앙은행은 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된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이번 그 기준금리 인상 일반 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에 더 높은 이자가 붙으니까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는 손해인데요. 자동차나 집을 사면서 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면서 20만 달러를 융자받는다면 한 달에 44달러 정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합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때라고 하면 여름 휴가철과 함께 연말 연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맘때인데요. 미국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자,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미 자동차협회 AAA가 목요일 올 연말 여행객 추이를 전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자, 이달 23일에서 내년 1월 2일 사이에 약 1억 300만 명이 차량이나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1.5% 증가한 건데요. 연말 여행 인구는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여행객들인데 어떤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가요?
네. 차량을 이용한 여행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9,400만 명이 운전대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연료비가 싼 영향이 있을 텐데요. 자, 올 한 해 미국인들은 약 270억 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할 정도로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료비가 현재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5일을 기준으로 기름값은 연초에 비해서 1갤런당 평균 14센트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교통수단은 어떤가요?
네, 배나 기차, 버스를 이용한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행기 이용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비행기 이용객은 약 4,5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미국 내 주요 40개 비행 구간의 평균 항공 요금은 204달러가 될 것으로 AAA는 전망했습니다.
네. 자, 올해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이 가장 많을 것이다. 기록을 세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경제 문제와 상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이 수요일에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드렸는데요. 자,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시장에 돈을 걷어들인다는 거니까 경제가 많이 살아났다는 말이겠지요. 여러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 경제를 낙관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올해 개인 소비 지출은 약 4%, 개인 소득은 3%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기다 보면 과거에는 돈 때문에 좀 여행을 주저하셨던 분들도 좀 더 쉽게 여행길에 나설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트리플A의 마셜 도니 최고 경영자는 미국인의 소득은 증가하고 기름값은 떨어지면서 아주 신명나는 연말 여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는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고요. 또 내년 1월 1일도 일요일이더군요.
예.
예. 자, 그러니까 휴일이 하루씩 줄어드는 셈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행객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게 이 트리플A의 관측인데요. 다만 항공사들의 경우 이 영향으로 올해 4.4분기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윗박스의 노래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의 노래인데요. 신데렐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신데렐라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외교 안보팀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4대 핵심 요직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정보국 CIA 국장직이 과연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무장관 내정자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CEO.
미국 내각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이자 미국 최고의 외교관이기도 한 국무장관으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가 내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틸러슨 CEO에 대해 단순한 기업 중역이 아니라 세계 수준급 협상가라면서 극찬했는데요.
To me, a great advantage is he knows many of the players.
틸러슨 CEO는 전 세계 많은 인사와 친분을 맺는데 바로 이런 점이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틸러슨 CEO는 1952년에 미국 최대의 셰일 석유 매장지인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75년 석유회사 엑손의 엔지니어로 입사했는데요. 이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2006년 1월에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틸러슨 CEO는 40년 넘게 한 직장에 몸담은 전문 경영인이자 오일맨, 즉 석유 전문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틸러슨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엑손모빌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 규모가 큰 기업으로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석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틸러슨 CEO는 그동안 엑손모빌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고 특히 러시아나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 있는 나라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해왔습니다. 틸러슨 최고 경영자는 특히 2011년 러시아 최대의 국영회사인 로스테프트와 석유 개발과 생산과 관련한 협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정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틸러슨 CEO는 사업가로서 경영 능력이나 협상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공직 경험이 없고 러시아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상원 인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틸러슨 CEO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훈련 기관인 보이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카우트 최고 영예인 이글스카우트 대원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보이스카우트 전미 연맹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장관 내정자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의 별명은 매드독입니다. 매드독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미친 개인데요. 매티스 내정자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Mad Dog. He is great. How do you compare to General Mattis?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매티스 내정자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참 군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매드독이라는 별명은 매티스 내정자가 4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용맹성과 강직한 성품, 거침없는 화법 때문에 생겼습니다.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내정자는 1950년생으로 올해 66살입니다. 1969년에 해병대에 입대하고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장교 과정을 마친 후 1972년에 소위로 임관했는데요. 해병대에서 잔뼈가 굵은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술로 불립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미혼인데요. 자신은 해병대와 결혼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에 참전하면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며 진급을 거듭해 2010년에는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군 사령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란 정부와 핵 협상을 하기 원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겪었고 2013년에 퇴역했습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국방 관련 서적뿐 아니라 수천 권의 인문, 교양, 철학 서적을 독파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고 아프간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탈레반을 남겨줘선 안 된다며 강경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많아서 동료나 선후배 군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령관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 마이크 폼페오 연방 하원 의원.
It's been Just for the record, it's 2 years. We have soldiers in the field. We had intelligence that wasn't getting to the right place to keep these young men and women safe so that we could make good policy decisions. It's been 2 years.
지난 11월 미 의회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연방 하원 의원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과 간부들을 신랄하게 질타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폼페오 의원을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폼페오 의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연방 하원 3선 의원인 폼페오 내정자는 1963년생입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1986년에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육군 기병대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 뒤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때 변호사로도 활동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접고 어머니 고향인 캔자스로 간 폼페오 내정자는 항공기 부품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201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됐고 그 뒤 하원정보위원회와 벵가지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눈에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2014년에 CIA 고문 문제가 불거졌을 때 CIA의 구금과 신문은 합법적이라며 CIA 활동을 강력히 옹호했었고 평소 정부의 정보 수집과 첩보력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과 이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초강경 보수파들의 모임인 티파티 소속이고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전미 총기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CIA 국장은 지금까지 대체로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의 인물이 맡아왔는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만약 폼페오 의원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자리에 오른다면 역대 가장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국장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
I think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failing. I think it's failing. I think our leadership role in the world.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더욱 강력한 지도력과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린 내정자는 당시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외교 안보 자문 역할을 하며 핵심 참모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매일 대통령에게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알리고 조언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플린 내정자의 발언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958년생인 플린 내정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에서 학사 장교 과정을 통해 1981년에 임관한 후 33년간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서 정보 장교로 활동하면서 정보와 특수전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냈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정보국 국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본인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삼성 장군으로 전역했는데요. 국가정보국장으로서의 관리 능력과 국방정보국의 사명과 방향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도부와 마찰을 빚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 내정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cing on the cake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제가 제이슨에게 You ha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나 오늘 대학원 입학 허가서 받았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대.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Wow, congratulations! 라고 답했죠. 이어 제이슨이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게다가 여름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생겼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고 뭐겠니?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학교 가기 전에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Icing on the cake.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Today's phrase is icing. I-C-I-N-G, icing on the cake. C-A-K-E, cake. Icing on the cake. If something is referred to an icing on the cake, it is an extra benefit that makes a good situation even better. 케이크 위에 바르는 크림 또는 설탕과 버터로 만들어진 장식을 icing이라고 합니다. 케이크만 해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달콤한 아이싱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말 그대로 비단 위에 예쁜 꽃을 더하는 격이죠. 이렇게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지는 걸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이라고 합니다. Isn't it so nice to be in a good situation and then something better happens on top of that? Now that's icing on the cak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볼까요? I got a new job today. Plus, my parents bought me a new car. Now, that's icing on the cake. 라고 하면, 오늘 새 직장을 구한 데다가 부모님께서 새 차까지 사주셨어. 이게 금상첨화 아니고 뭐겠니?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icing on the cake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Let's review. Icing on the cake means to have a good situation and have something better happen on top of that.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Yoginun Washington입니다. 끝으로 Mariah Carey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전부는 바로 당신이에요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은 최근 이라크 힐라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80여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당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은 폭발물이 가득 찬 트럭을 도로변에서 터뜨렸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무자비한 테러 공격을 비난합니다.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시아파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아파의 성지 카르발라에서 시아파의 아르바인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 행사는 7세기 시아파 성인 이맘 후세인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시아파 신자들은 최근 며칠간 이라크 남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하지 순례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의 종교적 순례였습니다. 또 이 순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알카에다로부터 자주 표적이 돼 왔습니다. 미군 희생자 가족과 이라크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은 종파적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의도된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라크 국민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을 격퇴하려는 우리의 의지만 강화시켜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동시에 이 같은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이라크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는 또 다른 본보기입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최전선에 서 있는 이라크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 세계적인 테러 소탕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이라크 당국자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다웨시라고 불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며 이처럼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찾아 정의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